네, 오늘부터 히브리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그 설교 노트 자료는 keepbible.com 그 다운로드 자료실에 가셔서 히브리서 강해 노트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히브리서 강해 그 동영상 1번에 가서 보시면 그럼 강해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 그 강해에 계속해서 앞으로 20번이든 30번이든 이 히브리서 강해가 진행될 때 그 모든 노트가 올라올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교재는 늘 그렇듯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우리의 교재가 되겠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글은 김영인 목사님이 옮겨놓은 MRD한 목사님이 지은 히브리서 연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keepbible.com에 오셔서 오른쪽 상단에 가셔서 구글 검색이 있어요. 그 구글 검색에 히브리서 연구 이렇게 치시면은 그 김영균 목사님께서 번역해 놓으신 그 책이 PDF 파일로 뜹니다. 예,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시면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으신 것처럼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연구는 한 절 한 절 이걸 강해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이렇게 부분 부분을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그 내용이 상당히 좋으니까, 저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능하면 한 절 한 절 한 절 해서 쭉 설명해 나가면서 그 안의 의미와 우리가 받아야 될 이와 같은 그 진리들을 절별로 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갈 겁니다. 물론 여기 MRD한 박사님의 그 책도 참조를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히브리서 강의에 대한 그런 책들을 참조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자, 히브리서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사도 바울이다. 킹제임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보면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기록자는 분명하게 이제 바울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아니고 바나바일 가능성이 있다, 바울 외에 다른 사람이 지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책이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앞뒤 정황과 특별히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정황을 봤을 때, 또 히브리 사람들의 그와 같은 그 전통과 그들이 지키는 여러 가지 율법의 그 의식과 제사 의식과 이런 것들에 정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비교해 가면서 성경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뿐이 없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킹제임 성경에 나와 있는 저자 이름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하기 전에 로마서를 38번에 걸쳐서 16장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면 그래도 목사님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도리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꼭 저처럼 뭐 한절 한절 강해는 하지 않더라도 뭐 로마서에 대해서 뭐 10번이면 10번, 뭐 15면 15 이렇게 나눠서 그래도 조금 좀 수준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로마서 강해를 하십니다. 로마서 이걸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와 같은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보여줬던 그 복음의 정수가 뭐냐, 그거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를 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로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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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서 강의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제가 옛날에 로마서 강의하기 전에 한번 히브리서를 먼저 강의하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나 그 복음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있는 그러한 이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정수는 로마서예요. 그 16장으로 돼 있고, 히브리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정수는 13장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딱 컴바인이 돼서 복음이 무언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식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이 선포가 됐구나.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들은 이미 제사장이 체계가 있고, 제사장들이들은 율법 하에서 드린 희생 예물이 있고, 그들이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모세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여러 대언자가 있고, 그렇죠? 예, 또 이들이 중히 여기는 천사들도 있고, 뭐 하여튼 이 사람들이 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는 어떻게 선포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선포의 대상이 달라지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취한 복음 선포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이렇게 선포해야 될 때, 예, 그래서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는 창조의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이미 교회는 좀 다닌다고 하고, 그런데 뭔가 좀 석연치 않고 뭔가 좀 미심쩍다 그러고, 하나님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때는 그 대상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럴 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로 공부했으니까 히브리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누구에게라든지 가서, 아, 요 사람에겐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풀어서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이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보시면 물론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냈다 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 안에 내용을 가서 보면 단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그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아,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대상에 따라서 내가 같은 복음을 선포하더라도, 아,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고, 특별히 히브리서는 공부를 하시게 되면 레위기도 알아야 되고 출애굽기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방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자연히 제가 레위기 설명도 하고 성막 설명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설명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자연히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게 되면, 예, 신약과 구약의 그 예배드리는 것의 정신이 무엇인가, 예, 이런 것들을 자연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해지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도 있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이 예표가 되고 예수님이 실제가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매칭을 이렇게 시켜주면서, 아, 이게 이걸 뜻하는 거였구나,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했지만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매칭이 되니까 참 구약의 그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다가오는구나,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히브리서예요. 아주 굉장히 재미있고 열정적인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이. 예, 그래서 로마서가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선포한다면, 동일한 저자가 기록한 히브리서는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AD 70년에 이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훼파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 아직도 성전이 있고 성전에 제사장이 있고 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AD 70년 전에 기록이 됐구나,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66년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은 내용이 교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리.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 앞부분은 교리고 그 뒷부분에 가서는 이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1장까지는 거의 대부분 교리다, 교리가 끝나고 나서 12장, 13장은 이런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실행과 성화의 부분이 뒷부분에 이제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신자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실제적으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입니다. 로크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진리들을 가르치는 아주 좋은 그런 목사님의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로크맨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과격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이런 건 교회 시대에 해당이 되지 않고 환란기에 들어간 유대인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런 말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성경을 이렇게 뭐라 할까 극도로 과장을 해서 이렇게 푸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약시대 성도들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 이런 방식으로 이게 성경을 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지 대환란기에 들어간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으로만 이걸 받으면 그럼 대단히 곤란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아서 과장해서 보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좀 피해야 되겠다. 물론 이 히브리서 자체가 환란기에 들어간 나중에 7년 환란기에 들어간 히브리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 그건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이 교회 시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이미 교회에 다다른 사람이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유래가 돼서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그 당시 이방인들이 읽으면 거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행하던 제사의식에 대한 그 개념이 없으면 히브리서를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잘 안 가르치고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 와서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을 읽으면 맨날 요한복음. 근데 시작하면 요한복음. 또 하다가 조금 더 하면 요한일서. 뭐 마태복음. 뭐 주로 여기서 읽다가 평생 끝나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많은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이야기하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안에 들어있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걸 줘봐야 아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히브리서를 가르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히브리서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서 로마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이걸 보냈다. 이거 이해할 사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것들에 정통하고 있던 그와 같은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내용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 하면 유대교의 인물 모세니 아론이니 어떤 대언자가 있다 해도 예수님하고는 잽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약 시대에 율법에 따라 드리는 희생예물이 있었어요.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염소 드리고 희생예물을 연기를 해갖고 하나님께 바치고 했지만 그 모든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번속죄 희생제물하고 비교하면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것들은 그림자여 예표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실체로 우리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구약시대의 그 그림자와 예표를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다. 예수님의 뛰어나심, 우월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하심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구약시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것들은 그림자요 예표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이렇게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자 이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초기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일어나셔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거기까지 약 10년 동안의 그리스도인은 그냥 100% 유대인이에요. 100% 유대인.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가면, 어느 도시든지 가면 어딜 먼저 방문합니까? 회당을 방문해서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자를 얻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복음의 초기 10년, 20년, 30년 이때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복음의 초기에 대다수 성도들이 유대인이고 또 유대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이러는 가운데 유대교 교사들이 가만 보니까 아니 이거 잘 믿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돌변하는 걸 보고 야 그거 예수가 뭔데 너희가 글리고 하냐 유대교의 이 제사 제도나 이런 게 있냐 이거야 거기 그런 것도 없는데 왜 글리고 하냐 하고 이 사람들을 회유하고 그렇죠. 유혹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 여러분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교회 다니다가 우리가 성경대로는 어느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손길이 오잖아요. 다시 와야지 이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교 사람들,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도 자꾸 사람들이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교인이 되니까 이걸 자꾸 잡아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자꾸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구약시대 그 모든 것들은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이와 같은 그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교사들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고 아론과 그의 아들 모든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 이 직무 이거는 레위의 그런 제사장 직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다. 예수님의 그 단번속죄 그 희생은 구약시대 수천만 마리 그런 양들을 죽이고 소들을 죽이고 했지만 그런 희생만 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다. 이거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 체제를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생겼고 이게 뭐 하는 거고 근데 이걸 다 가능하냐 완전하게 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으니까 매번 이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모든 걸 이루신 분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서 논리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거죠. 또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교인이 되다 보니까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배도의 물결이 이제 다가와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휴 이제 도저히 못 살겠구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하든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든지 이와 같은 그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끝까지 참고 그리고 나가야 된다. 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래서 오늘 윤찬수 형제님 오늘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징계가 임한다.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도 배도해서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면 징계가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배도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 장에 요약을 해서 보여준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1장.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쭉 적어 놓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굴 통해서?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그런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믿음이 뭐냐 그거를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한 글이지만 히브리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고 특별히 구약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구약성경의 그 아름다운 것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희생 예물을 주셨는가, 제사장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히브리서가 아주 파워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303절로 이렇게 돼 있고, 핵심장은 9장하고 이제 11장이 된다. 내용은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요, 기독교가 실체다. 그래서 유대교라든지 유대교고 과거의 모든 시스템은 사라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절이, 예수님에 관한 핵심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하나님을 그대로 빼박아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 안에 이런 원자가 들어있고, 이거 핵이 들어있고,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게 있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이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걸 하셨냐.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계신,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은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6장 1절에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이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구약시대의 것들 가지고, 아니면 개혁성경 가지고 옛날에 하던 그런 전통들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이제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성화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이란 책이에요, 이 책이. 읽으면 힘이 솟아나요. 아,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기초교리 원리에서 평생 맴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아이잖아요. 저 쪽쪽 빨고 있는 어린아이. 이제 이거 그만두고 고기를 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핵심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개가 나옵니다. 더 낫다, 영어로 better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단 한 번, 영어로 onc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 heaven이라는 단어가 1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미리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더 낫다, better라고 하는 단어가 13번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주신 그 구원이 히브리 종교 체제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보다 훨씬 나으신 분이다. 그래서 7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훨씬 더 나은 소망을 주신다. 8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약속들에 기반한 더 나은 언약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죠? 구약을 원래대로 풀어 쓰면 옛 상속 언약이에요. 신약을 원래대로 풀어서 뉴 테스터먼트를 원래대로 풀었으면 새 상속 언약이에요. 이 새 상속 언약이 옛 상속 언약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better 아시잖아요. good, better, best. 그거 다 배우셨죠? better요. 좋은 거예요. 구약 시대보다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신약 시대가 구약 시대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네,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아니면 퍼펙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히브리서에 11번이 나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구원 받았어도 퍼펙트하지 않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는 우리의 위치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이 인생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함은 구약시대에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매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희생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완전함이 주어지니까 단번 속죄로 인해서 더 이상 죄들로 인한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도 불완전한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그런 단어가 이 안에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인해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하다고 하는 말이 다섯 차례 나와 영원하다, 영어로 이터널하다는 거야. 영원하다고 하는 말은 땅에 있는 것은 잠정적이래요. 잠정적인 거. 예. 근데 이 영원하다고 하는 건 하늘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가서 보신 예수님을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9장 12절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짐을 지고 죄의 노예시장에 팔려나갔어요. 누가 우리 죄를 물러줘야 되는데 그 물르는 걸 구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구속해 주셨는데 그 구속이 영원한 구속이라는 거예요. Eternal Redempti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5절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그 상속유업이 영원한 상속유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죠.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떤 분으로 동일하세요? I am that I am. 나는 있기 때문에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분으로 우리 예수님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 동일하신 분, 영원히 변치 않은 분이 한 번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단 한 번.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면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영원토록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단번 속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교회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단번 속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 짓고는 또 고백하고 죄 짓고는 또 고백,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는 걸로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바티칸 이 도서관에 가면 바티칸 사본이라고 하는 신약성경 사본이 들어있습니다. 그 신약성경 사본에 히브리서가 빠져있어요. 히브리서가 빠져있어요. 왜 그래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매일 죽이는 거예요. 매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사자가 빵 조각하고 이 포도주스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자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빵 조각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미사예요. 매번 제사를 드리니까 이 제사장이 단번 속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단번 속죄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아예 사본에서 빼버려요. 사본에서. 바티칸 사본에는 히브리서가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이 정도로 이 단번 속죄 복음이 들어가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런 데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 속죄예요. 예수님이 한 번 그 희생예물을 영원히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들로 인한 속죄제물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 once라고 한 말이 아홉 차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다 종합해보면 단번 속죄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그리스도의 삶은 구약시대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우리 요새 훨 낫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훨 낫다는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된 그 육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떨 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야 진짜 나도 이럴 수 있냐 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야 진짜 구원받고도 이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데 이런 거 안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가 완전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핵심 구는 더 나은 상속 언약.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좋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 히브리서에 많아요. 이들은 구약시대의 이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에 별들과 같이 되리라 그 약속 줬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자기 때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일들은 먼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성취가 돼야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지옥에 대해서 금요일날 배웠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믿는 사람이라 해도 죽은 다음에 곧바로 셋째 하늘로 간 게 아니에요. 먼저 어디로 갔어요? 땅속에 어디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먼저 갔다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들을 옮겨놨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 있어야 이 사람들이 그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땅속 같은데 안 가요. 죽으면 곧바로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베터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있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돼야 비로소 구약시대 사람들도 옮겨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옮겨질 수 있는 우리는 죽으면 곧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신약을 주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야 진짜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구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영적인 교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죠. 이거 광야에서 죽으면 되겠냐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으니 우리의 최종 목표를 저 가나안으로 두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야지. 이 중간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을 하면 1장부터 6장은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거를 대언자들보다 뛰어나다. 구약시대 아무리 훌륭한 모세라 해도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아론보다도 뛰어나다. 이런 내용이 1장부터 6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10장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우리 예수님이 구약시대 제사장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분이다. 일단 계열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언약, 새 언약이 구 언약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희생예물이 뛰어나다는 거, 짐승 그거하고 예수님 몸하고 상대가 되냐. 그렇죠? 예물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사람들이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상대가 안 되는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원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13장은 뛰어난 원리, 신약시대의 그 뛰어난 원리, 물론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게 뿌여해서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질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여기 신약시대에는 이게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이 내용을 요한이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에서 17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예수님의 충만하심에서 모든 걸 받았느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구약시대도 은혜인데 예수님의 은혜가 오니까 구약시대의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은혜가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준 게 율법뿐이 없었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왔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은혜와 진리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구약시대에 은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 은혜로 살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그게 은혜가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이 신약시대에 주어진 거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대하는 그 태도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대부분의 교회가 히브리서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건데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읽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읽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일반 교회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목사들도 많고 거기에서 제일 애용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6장하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거 히브리서 6장, 10장 읽다가 구원 잃어버린 거에 또 꽂혀갖고 평생 또 이거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여기 하느니 그냥 차라리 안 읽는 게 제일 좋겠고, 목사님들도 아이고 그것도 설명하려면 힘들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아예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겠다. 그죠? 어디만 하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만 once in a while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하면 그러면 되지. 그 나머지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안 건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어떤 분들이 과격한 주장을 또 피거든요. 히브리서는 이거 환란기 성도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읽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결론은 NO 아니에요. 히브리서 한번 읽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힘이 솟아난다니까 이게 파워풀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좋은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기가 막힌 것과 같은 책이 히브리서. 어느 면에서 로마서보다 우리에게 더 피부에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함께 히브리서를 쭉 공부해 나가시면 힘이 솟아날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 믿음을 한번 평가해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히브리서 이제 오늘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한번 평가해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바울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또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거에 이 세상에서 살던 그런 모든 것보다 훨씬 좋은 거를 평가해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첫째, 이 히브리 사람들, 이 히브리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만났어요. 네로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있어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AD 66년경이면 우리나라는 고조선이죠. 고조선. 그렇죠? 그 어려운 때에 살기도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더구나 지금 황제가 예수님 있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고 이렇게 핍박을 하니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마조마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조마조마한 가운데 이 핍박이 와서.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다시 돌아와라. 그 예수가 뭐냐. 거기 뭐, 제물 드리는 거 있어, 연기 태우는 게 있어, 불이 있어, 보이는 게 있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봐라 이거야. 제사장이 있고 딸랑딸랑딸랑 되고 뭐 이게 연기도 내고 이러면서 이게 하면서 무언가 이게 보이지 않냐, 이런데 예식이 있고 엄숙한 게 있고 이런 데로 다시 돌아와야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게 자꾸 회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성전이 서 있고 제사장이 있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유혹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로 갈까? 유혹이 자꾸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동안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다 그런 사람들이군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께 인도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2장 3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장 3절,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거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 히브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전달해줘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냐, 3장 1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이게 히브리서를 푸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을 자기들의 그 구원 잃어버린다는 그런 교리하고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히브리서에 나온 사람들은 이게 말로만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지 실질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기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 맥락에서 성경을 이해해야지. 아, 이거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은 구원받지 못, 말로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거룩한 형제들아,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극심한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극심한 핍박 중에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당하고 있는 다른 이들을 열심히 섬겼다고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러는 가운데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리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거짓 교리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그 13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핍박도 있죠.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오라 그러죠. 이단 교리도 많죠. 사는 것도 어렵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처음에 그 진리를 가르쳐줬던 그 사람들의 가르침과 그 사람들 자체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13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상태가 뭐냐? 6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너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게 지금 기초 상태, 겨우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 이제는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그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다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긴가민가 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받아야 될 그런 위치가 됐으니 거기에 뭐라 그래요? 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구나. 너희가 지금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젖먹이구나. 이제는 떠나야 된다. 이제는 그걸 버려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10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젠 예배에도 안 나온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공예배에도 안 나온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너희가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게 12장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다 하고 하나님의 징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이제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개혁성경으로 구원받고 그렇죠? 과거에 잘 모르는 가운데 하여튼 그렇게 구원받고 우리 윤찬수 형제 고백했던 것처럼 별거 이상한 거 다 하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지금 킹잼 성경의 진리까지 이렇게 올려줬거든요. 근데 킹잼 성경을 알고 나니까 오늘도 미국에서 오시는 거 한 형제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킵바이블 킹잼 성경을 알고 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딴 얘기를 하니까 아주 죽겠습니다. 교회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구습으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여기 진리까지 올라왔으니 어떻게 하든지 바른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작심을 해야지 다시 어떻게 구습으로 돌아가냐? 있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시냐? 우리에게 주신 이 킹잼 성경이 뭐냐?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한번 다시 평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내용의 핵심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 8절에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거든요.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21세기에 이 사랑 침례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부터 3장에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성령께서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일곱 번 연거푸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진리에 상응하는 것 같은 행위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엄중한 사실을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파워풀하게 점점 성장하면서 잘 감당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다음 주부터 1장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